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일 박 목사님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도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에 쓰일 동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국내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예배의 목적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매매하는 자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같은 사람들의 행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성전 안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일과 돈을 바꾸어주는 일이 있어야 했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유월절의 예배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죠.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의 중요한 요건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는 자기 집에서 길러오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성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적합한가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판정을 내리죠. 그러나 거의 다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르게 되는데 큰일이 났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 제물에 쓰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거기에 가서 동물을 사야 했습니다.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당연히 아주 비싼 값에 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제물에 쓰이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의 누구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 종교 기득권층에서 이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들은 불합격 처리해라.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재물을 사도록 유도해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일들은 그 당시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가 통용이 되었는데 이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동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돈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바꾼 돈으로 재물을 사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일은 꼭 있어야 되는 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은 시간을 단축하여서 빨리빨리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빨리빨리 치루어 줄 수 있도록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0년경에 이 유월절에 25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도살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짐승들을 많이 잡아서 피를 냈는지 발목까지 피가 찼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희생제사를 치루어내야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들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이고 수익에만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판매하고 돈을 바꾸어 주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부정적인 관행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아가서 창조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됩니다. 또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는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는 결국 예배가 변질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택하신 존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없어지고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행하고 지켜오고 있는 예배의 외적인 형식만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했다, 이러면 있는 죄도 저절로 사해지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가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그저 외형적인 예배에만 치중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면 그가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면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소서. 만일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고 흉년이 있고 적군이 와서 애워싸고 또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그러한 다짐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27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도와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고 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성전이 거대하고 호화롭게 지어놓았다 해도 또 보는 이들 모두가 성전의 규모에 압도될 만큼 그런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그 시대가 행하였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하여도 그 수송아지의 기름이나 또 그 수많은 번제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헛된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또 그 횟수가 많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무리 많이 들락달락 거렸지만 하나님은 내 마당만 헛되이 밟을 뿐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외형적인 형식에만 매여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그 분노를 표현하신 것은 너희가 성전을 더럽게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무질서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니고 있는 그 바른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교제에 대한 회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겠는가라고 할 때 마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도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끼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헌금한 돈은 두 렙돈입니다. 렙돈이 그 시대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한 렙돈이면 참새 반의 반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적은 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하찮은 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헌금한 사람 중에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헌금에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예배자의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예배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참 메시아로서 이루실 구속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을 준비하여서 제사장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 참 메시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류는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말씀에서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뒤덮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단번에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선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받고 준 사람들을 내쫓은 후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었을 때에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과 찬송과 영광이 있습니다.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그 안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나 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초점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겸손함과 경외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른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홀딱 빼앗을 만한 어떤 하나님을 꼬실 만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택하여 주신 자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한 부서가 듣는 강의였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제 기억에는 2교육관인가 3교육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거기가 남포교회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 본인이 강의를 하러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가 오셨다는 소식에 이제 박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이제 강사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이게 인사를 대충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일에 예배는 몇 명이나 드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박 목사님 대답이야 늘 한결같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주일에 한 3천 명 예배 드립니다. 이제 얘기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예배당 안에 몇 부 예배까지 드리길래 3천 명이 예배를 드릴까 이제 놀란 거죠. 이제 본당이 아래에 있고 여기는 이제 교육관입니다. 저쪽에 또 뭐 선교관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볼 때 이 강사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인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예. 재밌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교회가 적게 보여서 대충 인사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크다니까 다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대단한 분별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더군다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고 온갖 것을 다 했지만 이사야 시대처럼 너희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이 내게 헛된 재물이었고 너희가 수없이 밟았던 그 성전의 마당이 헛되이 밟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자로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긍휼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또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에게서도 거룩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는 바른 예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막힌 담을 허시고 대속물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문구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에서나 또 거룩한 산 제사로 사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서나 다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과 행위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같이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는가,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같은 처지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른 예배로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래전에 그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늑대와 춤을 거기서 주인공 했던 사람입니다. 케빈 코스터너. 예.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은 다 목사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거기에서 그 가디언 그 해양 구조 하는 사람들, 이제 가르치는 교관 역할을 하고, 그 이제 주인공이 그 가디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해양 훈련을 받는 후보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가 하면 물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한 시간 동안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다리를 차서 이제 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주인공에게, 너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이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실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소를 떠나야 됩니다. 가디언이 못 됩니다. 근데 동료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져들고 막 이러는데 주인공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케빈 코스터너가 발로 머리를 툭 차고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너 남 위에서 죽을 수 있다며, 아까 네 옆에서 물속에 빠지던 동료는 왜 안 구해줬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케빈 코스터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의 사나이로. 그래서 이게 소문이 많아요. 뭐 200명을 구했다, 300명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주인공이 묻습니다. 소문이 많던데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22명. 어? 소문하고 많이 다르네요. 구하지 못한 사람. 내게는 그것만이 뭐 기억이야. 뭐 이제 그런 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예배자라고 하면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한 음성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예식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가난한 여인의 손에서 드려지는 그 참새 반마리 살 수 있는 두 랩돈이 주어지는, 그러나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바른 예배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른 예배로 살아내야 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 많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바른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내용에 대하여서 변질된 예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는 모습 자체가 바른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그날에 우리 안에서의 감사의 고백과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높이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된 생애가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